네, 오늘 설교 말씀은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그 교리, 그 성탄절 메시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보다 깊은 의미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upside down, 현재의 통치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자를 높이는 upside down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가 되라라는 unity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예루살렘 언덕에서 시작했죠. 이스라엘의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언젠가 온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고대 도시에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성전이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그 성전에서 일하던 중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네, 사가랴 부부 나이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은 사가랴 부부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비교를 합니다. 역시 그 사람들도 나이가 많았고 아이를 갖지 못했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태어날 아들을 요한이다 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었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요한이 성취할 것이라고도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러 오실 때 하나님을 맞이할 이스라엘로 하여금 준비시켜 놓을 누군가가 오시리라는 예언 말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꼭두각시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스리는 누군가의 출현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죠. 이 천사의 알림, 쇼킹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모든 게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길을 따라서 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누군가이고 그 누군가가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떻게 오실까? 이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성경의 저자 누가와 마태는 우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먼 외딴 지역 갈릴리 작은 언덕에 있는 동네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미리암이라고도 하는 혹은 마리아라고 불리는 젊은 여인을 우리 독자들은 만나죠. 그 여인은 소녀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한 천사가 그 소녀에게도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알려준 것이었죠. 예수는 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기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통지를 받고 깜짝 놀라죠. 마리아가 묻는 것이죠. 아니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둠에서 빛과 생명을 창조한 바로 그 창세기의 하나님, 창세기 성령님이 뱃속에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알려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의 잉태와 출생을 통해 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결속, 유니티를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본문에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700년 전 예언으로서 시대를 넘은 동정녀 임신 예언이라고 알려져 있죠. 마리아 임신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에 관하여 마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호소합니다. 누가는 그러나 마태처럼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라고만 말합니다. 마태가 누가와 대화를 한다고 치면 마태가 누가한테 설득을 했었는 것 같은데 마태가 사용한 이사야 7장 14절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헬라어 처녀는 파르테노스라는 그 사춘기를 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성입니다. 처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용을 사용합니다. 파르테노스는 히브리어 알라를 번역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죠. 히브리 단어 알마는 처녀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성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처녀를 뜻하는 완벽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따로 있어요. 메툴라라는 그 단어가 무려 50회나 나오고 있어요.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이사야 7장 14절의 알마는 처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알마는 확실히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문맥인가 한번 살펴보실래요?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쓴 것은 좀 더 예언이 맞죠. 그러나 그 예언이라는 생각을 잠시 유보하고 7장 본문에 있는 스토리 앞을 들어보십시오. 7장 앞부분은 시대적 배경이 기원전 730년경입니다. 전쟁 광이 아수르 왕이 있었는데 티글랏 빌레셋 왕이 있었어요. 아수르 침략이 임박한 시점이 BC 730년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그 왕 베가 왕이 있었는데 그 베가 왕이 또 다른 이웃 나라 왕 아람 왕 르신과 동맹하여 아수르 왕 티글랏 빌레셋의 침략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니다. 역사책에는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라고 하지 혹은 시리아 북 이스라엘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동맹이 이루어졌지만은 여전히 힘이 약해요. 그래서 남쪽 나라 유다 왕국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당시 유다 왕국의 왕은 아하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죠. 아하스를 동맹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당연히 전쟁이니까 누가 그 좋아하겠어요. 아하스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두 왕은 집요하게 유다 왕 아하스가 동맹에 가입하기를 강요합니다. 이때 이사야서 7장 1절에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열왕기 하세 15장 16장에도 나온 기록입니다. 우리의 아하스 왕은 동맹국이 쳐들어온다는 그 정보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중간 스토리를 다 줄이고 이야기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앞에 나타나서 징조를 알려줍니다. 알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대부분의 영문 번역은 젊은 여성으로 다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물론 브로진, 처녀로 번역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관점으로 논쟁이 되는 이슈들이에요. 요점은 뭔가 하면 그 알마를 젊은 여성으로 번역하는 건 맞아요. 문맥상 당대의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현상, 기적이냐라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냐라고 질문했을 때 젊은 여성이라고 번역하면은 글쎄요 그보다 좀 더 높은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젊은 여성이 낳을 아기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징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지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 7장 14절 이후를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5절 16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은긴 즙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 판단할 줄 아는 나이, 그러니까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에요. 5년 혹은 10년이겠죠. 10년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미워하는 두 왕, 누구예요? 아하스 왕을 공격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하고 아람 왕입니다. 두 왕의 땅이,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되리라. 북왕국과 아람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대박이에요. 남왕국 유다는 생존할 것이라는 소식을 오늘 본문에 전한 것이죠. 이보다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기가 젖과 꿀을 먹는다? 젖이라고 하면 낙농 유제품입니다. 꿀이라고 하면 야생에서 채취할 수, 먹을 수 있습니다. 평온한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것이죠. 전쟁, 어떤 전쟁이요? 당시의 전쟁은 공성 전쟁이에요. 성을 공격하는, 애워싸서 굶어 죽이는 그런 전쟁입니다. 사람도 잡아먹죠. 아비규환 세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임진왜란 병자 호란 그 양난의 양민들은 산으로 도망가죠. 총은 모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 뭐 한 12살이라 칩시다. 12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남왕국 유다에게는 peace,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번역이 맞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가르치느냐라는 그 질문은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죠.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합니까? 성경에 엘자가 붙은 이름이 부지기수입니다. 뭐 엘리니, 사무엘이니, 다니엘이니, 에스겔, 그렇다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해 뭔가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동의어가 아니고 그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이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같이 하니까. 하나님 같이 하니까. 아하스 왕하고 같이 하니까. 아기가 젊은 여성에게 잉태되고 태어나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징조라는 것이죠. 아기 자체는 스토리에서 기적이 아닐지 모르지만 물량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절대 열세인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과 아람나라의 동맹군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으리라는 징조는 맞습니다. 그럼 마태는 이걸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안다고요. 우리도 읽을 수 있는 아하스, 이사야, 베가, 르신 왕들, 세력들 간의 동맹, 전쟁, 역사적 공간, 문맥, 마태 누가가 못 읽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전문적인 글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김 집사님이 출타 중인데요. 기사를 쓰는데 문맥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휘갈게 쓰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신 김 집사님 같은 기자나 편집장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의도로 기사를 쓰는 것이에요.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썼는데 왜 썼겠어요? 마태가 뭔가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자기가 슬쩍이 개입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곡하는 것은 아니에요. 창의적으로 구약을 재해석한 글쓰기가 마태복음입니다. 그것도 헬라어판을 보고 쓴 것이에요. 이사야의 글과 예수님 탄생 사건을 묶어서 연결해 보려니까 뭔가 연결되는 단어, 이걸 영어로 hook word라고 해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기발한 글 쓰는 솜씨입니다. 기발한 글쓰기 솜씨를 그럼 마태만 가지고 있었을까? 누가도 가지고 있었다. 누가만 가지고 있었을까? 유대인의 당시 전문 글 쓰는 사람들은 다 이런 스타일로 글을 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전통이에요. 이 전통을 요새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안 쓰는데 이거 앞으로도 사실 많이 써야 됩니다.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유대인들이 미드라시라고 할 때 그것은 구약 성경을 코멘터리 스타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옛글을 읽는 방식이죠. 물론 작가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씁니다. 우리 교포신문 발행은 그 독자가 한인들이죠. 미국 사람들 아닙니다. 한국말 모르는 영어권 스페니쉬를 대상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와 누가는 헬라말을 구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십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본문을 예수님이 여기서 점지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헨델 메시아 가사로 유명한 구절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언뜻 보면은 무궁무진한 평강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영원히 세우실 이 아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따라서 예수님을 지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대목과 관련하여 한두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이니까 9장 1절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거기를 향한 이사야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침울하고 비통한 상황의 삶을 살고 있는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고보 12지파 중에 하나고 아들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갈릴리 지역 그쪽이에요. 저 평안도로 치면 중국에 가까우니까 중국에 사람들이 와서 항상 유린하고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수르가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아수르의 압제로 신음 중인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왕자의 탄생으로 이 지역이 해방을 맞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거늘 이 아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로 이야기해야죠. 아하스 시대에 그럼 아하스의 아들은 희석이야죠. 실제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왕 아들 희석이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뭔가 하면 당시의 역사와 문맥을 마태와 그 주변 사람들, 누가와 그 주변 사람들은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미가 가득한 아기 이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말 보면 별로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모사, 기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게 다 어떤 타이틀이에요. 왕 앞에 붙이는 타이틀입니다. 네 개, 다섯 개는 붙어 있어요. 다 왕들은 죄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양자로 입적되어서 보좌의 이름, 신적인 타이틀을 부여받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그 대관식 시가 있는데 왕관을 쓴 새 왕을 보고 즉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You are my son.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은 신인데 아기를 낳지 않죠. 시적 표현이니까 문자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하죠. 왕이 통치하고 다스림 그 정사 언년 중에 내포하는 시적이고 의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라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은 현재 있는 왕을 높여서 My God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다스릴 자를 하나님이라고 시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존귀한 신의 칭호,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복잡하고 길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왕의 존귀한 타이틀은 당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도 당시에 이사야가 그 한 아기가 실제 하나님 신이라는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태어날 그 아기를 통해 일하시리라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9장도 마태복음에 인용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작 지점에 마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역사적 위치와 사역의 위치로 연결시키는 기발한 글쓰기 아이디어를 시전한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완전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도 이해가 되고 이사야서도 완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700년 전 스불론과 납달리가 역사적인 침공과 압제로부터 구출되는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태가 그 정도 연결만으로 끝났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이사야서에서의 그 구원, 그것은 믿이라고 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구원, big salvation이죠. 마태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더 큰 구원, 이제는 이 성탄절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온 세상도 하나 되게 하시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게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으로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맞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우주를 이야기하지만 신과 인간이 만나는 이 시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의 것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선다는 것이 정말 신선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진정한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것은 700년 예언이 기적적으로 성취된 당사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로 입증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먼저 깔아야 돼요. 전제로 깔고 그것이 진실인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예수님 혹은 예수님이라는 진실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계속 이야기가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런 해석이 좀 너무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해석, 뭐 시인과 같이 미술가와 같이 그렇다고 창의적으로 계속 모든 사람이 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런 반문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이 바로 예수님으로 직통되는 그런 고정관념 혹은 뭐 처녀라고 번역했던 그 영어권 우리 한옥권 사람들의 생각이 당시 고대 유대인들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눈초만을 까딱하지 않습니다. 덤덤한 것이죠. 마태는 당연히 이사야 7장 말씀을 가지고 동시대 사람들을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글 쓰고 소통 중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스라엘의 역사, 스토리에다가 접목시키는 기법을 구사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무 문제 없는 전달 방식입니다. 그 글 속에 처녀냐 아니냐 그런 논쟁을 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고 동시에 이사야의 글 내용과 역사에도 정통한 사람이라면은 야, 참 마태가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주구나. 환호를 한다. 참 잘 썼다. 대단하다. 독창적인 작가가 하나 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가라는 또 다른 글쓰기 작가가 등장해서 이렇게 글 쓰죠. 마태가 쓰니까 약간 화가 났는가 봐요. 나도 붓을 들어 나만의 재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 누가 보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시골에 이름 없는 소녀에서 미래의 왕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리아는 자신의 신분이 뒤바뀐 건 앞으로 일어날 더 큰 격변을 가리킨다고 노래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실 것이라는 노래. 그분은 온 세상의 질서를 upside down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임신한 뒤 약혼자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야 했죠. 로마 제국 전역에 새로운 세금에 관한 칙령이 내려져 모든 사람이 자기가 보낸 고향에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방문객이 너무 많아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장소는 가축들이 자는 곳뿐이었습니다. 그때 근처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기겁합니다.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으니 기뻐하라. 가서 그 아기를 찾으라.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더러운 여물통에 놓인 것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메시아라는 징조인가? 에이, 너무 더럽다. 지저분하다. 목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도 더럽지만. 정말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답은 가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갸우뚱하고 돌아가 버리죠. 정말 모든 게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짐승의 우리에서 10대 소녀에게 태어나서 무명의 목자들에게 축하를 받으신다? 예,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게 거꾸로라는 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런 누추한 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서 구원을 가져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업사이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하고 못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변방의 무지랭이들을 주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오신 그 뜻을 알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게 해주시고 고정관념이나 교리에 갇혀있기보다는 그 말씀이 있었던 당대의 상황을 잘 살펴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